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와 축복의 현장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새벽을 깨운 우리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악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비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이 말을 우리의 지금 현재 표현으로 보면 우리의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수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아비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업신 여기면 미련하게 되고 경계를 받으면 슬기를 얻게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슬기를 얻는 길을 택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아비의 훈계를 받는 것이다. 사람은 본성 자체가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설렙니다. 그러나 누구도 훈계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대상이 사랑과 공경의 대상이라 한지라도 그 훈계가 계속된다면 그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훈계를 하는 대상이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육신의 부모님 또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그 훈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군 시절에 이 윗상사의 그 어떤 강압적인 행동과 폭언 그리고 갈등으로 굉장히 부모님께 불평을 털어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선이라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상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봐라. 그 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두 분이 꼭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참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됐어요? 끊어요. 이렇게 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끊고 나서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그 상관과의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 부모님 말씀이 맞고 결국에 성경의 진리가 참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좀 더 살아보셨고 지혜가 풍성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이 성경이 옳은 답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그런 좋은 훈계와 또 지혜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과 계속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마음을 여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그 영국의 칼럼니스트 앤 랜스의 글을 보면서 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발췌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목이 이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14살 때 아빠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구식이거든.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는 이때 딱 은혜가 됐는데요. 35살 때 아버지에게 여쭙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글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동감과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 50살 때까지 살아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모의 훈계를 온전히 듣고 계십니까? 미련한 자는 부모의 훈계를 무시합니다. 스스로를 똑똑하다 여기며 자신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부모의 훈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님의 그 지혜와 연륜, 그리고 믿음의 연수에서 나오는 믿음의 경험들을 배우십시오. 그 입술의 훈계를 통하여 더욱더 슬기가 더해지는 지혜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악인의 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결국 그럼 악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제사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는 제사, 악인의 제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절기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의 정성과 수고로움은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받지 않으신 것이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 믿음이 없는 제사를 미워하고 멸시하십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드리는 제사를 역겨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찬양을, 연주를, 기도의 귀를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향해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는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공의를 따라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제사, 그의 삶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들의 삶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의 제사는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의 길, 악인의 제사가 아닌 믿음의 길,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금 이 시간, 또한 앞으로도 삶의 현장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배반하는 자는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소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돌을 배반하는 자는 길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시하신 의의 길, 이 길을 버린 사람, 의의 길, 옳은 길, 지혜의 길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한 징계를 내리신다. 이 엄한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엄한 징계가 그 사람이 피하려고 이리저리 어떠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할지라도 이 엄한 징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엄한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참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이 속담이 얼마나 지혜의 속담인지를 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사람의 마음임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수월과 아바단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거든. 결국 이 수월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또한 아비도는 파멸의 장소,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역으로 볼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서 결코 피할 수 없다. 다 모든 것이 드러나거든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결국 사람의 마음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배반하여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엄한 징계를 피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영역 속에서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또한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남의 견해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계속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어리석음에 빠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거만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결국 참 지혜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결국 악하고 어리석은 길에 행하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들의 운명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실수와 실책을 연발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나의 한계성을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요 항상 늘 견책이 필요하고요 충고와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견책과 충고와 훈계를 겸허히 또 받아들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도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 위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믿음의 걸음이고 믿음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저희도 기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걸음임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부모님들과 선배님들, 믿음의 의인들이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은요, 결국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제가 군을 전역하고 나서 제 마음에 찾아온 영적 탈진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고요. 너무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보고자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또한 경건의 서적들도 봤지만 이 한 번 나에게 찾아온 영적 탈진을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큐티를 하다가 큐티 책 뒤에 보면은 많은 프로그램들의 소개가 있는데요. 그 큐티 책에 예배자 학교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도 내 모습을 보고 참 기쁘시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3개월의 예배자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에 첫 시간 이 강사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딱 시작과 동시에 1년 52주의 예배 중 당신은 몇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는데 딱 마음이 꽉 막히는 거예요. 내가 52번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께 결코 아니 사람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배가 없는 삶이 하나님도 저도 기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12주에 걸친 예배와 강의를 통해서 기쁨을 조금씩 회복하고 영적의 탈진이 점점 채워지는 영성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깨달음은 결국 그분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걸음, 의의 걸음, 믿음의 걸음은 결국 예배,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자녀들이고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께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가서도 그 도의 걸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의 걸음에 온전히 서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3개월의 예배자 학교의 과정을 통하여서 외쳤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시작과 끝마다 항상 외쳤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내가 예배자가 되고 다른 이를 예배자가 되게 하라. 내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시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시고 그리고 오늘도 겸손하게 많은 부모님들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훈계를 받아들여서 계속 지혜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매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만을 향한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